잘 못 잤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잠겼네요. 아, 시진핑 중국 주석의 그 영부인이 여성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자기 자신만 관리해도 잘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남자를 관리하려 합니까? 똑똑한 남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멍청한 남자는 관리해도 소용이 없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관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열심히 여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진핑 주석의 영부인의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보니까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하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냥 한마디로 은혜로 삽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웃들이 또 당신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저 은혜로 삽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은혜로 삽니다. 이제 삽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삽니다. 지금 현재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에 대한 비방과 비판이 있고 조롱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은혜로 사는 것이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14년 전에 삼층천에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을 한 경험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건 자기 자신의 체험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만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아라비아로 가고 또 다소로 내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체험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로 하여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를 체계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보면 정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건 대학자답게 그 당시에 그 가말리아의 문화생답게 또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당시 참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떠한 것인가? 이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 주님과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그런 많은 그러한 학문들이 있지만 교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또 나아가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삶의 자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부는 교리적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도 믿게 되는 이러한 그 일을 행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 큰 권능을 행한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 차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고 했어요. 남모르는 아픔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사단의 사자, 얼마나 그를 괴롭혔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말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몸에 만일 말뚝이 박혀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안질이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질병, 그러니까 간질,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그 간질이 걸리는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더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에게는 육체적으로 힘든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이 힘들게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만일 만에 하나 간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간질이 걸려서 입에 거품을 묻고 쓰러진다면 우리 어느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남들이 볼 때 그것이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가시를 자기에게서 제하여 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세 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단의 사자를, 그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수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한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사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그 아빠에게,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어떨 때는 알았다, 내가 잘 알아서 잘 들어줄게,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야, 그거 지금은 안 된다, 조금 기다려라, 나중에 내가 해주면,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한 것,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얼마나 자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할 때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서 전할 때,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 저들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하는 이러한 마음까지 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러한 그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강한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다 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좀 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유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강건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에 하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선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그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들 또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가 보면 10년 동안 다윗이 총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기름 부음은 처음에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대 때죠.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 사울에게 가서 비파를 수금을 타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이러한 이었지만은 다 그 사울의 사유가 되었지만은 10년 동안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그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정말 그 여기저기 갈 데 없어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편들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의 시편들 부엌 같은 그러한 시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놀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 그렇잖아요. 뜨거운 게 그 버더는 녹이고 계란은 굳힌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그로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어떤 시련은 그로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연단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하나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다윗도 결국엔 그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내 은혜가 그러니까 주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잔이 넘치는 은혜를 그가 받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그 자리에서 침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해야 앞으로 더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지 지금 항상 부족하다 하면은요 결국은 다오다오 하면 결국은 그것이 그의 삶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서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하다고 할 때 정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성숙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마틴 루터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학교 교수로 정말 있으면서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그 불의를 교황청이 하는 그 불의를 그대로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앞에 써붙인 것이죠.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마틴 루터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신성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시험을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숙되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그 사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며 겸손히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요 분명히 이러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3층점 체험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이 그 정말 방황을 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만난 그 괴로움,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러나 그러한 만남이 있었기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리아이빌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 날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 좋은 환경과 잘 갖춰진 조건에서 아름답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 오히려 그러한 약함과 부족함과 심각한 약점 중에서 강하고 훌륭하고 축복된 존재로 창조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부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관의 세리입니다. 또 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 당시에 지도자급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두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두, 물론 한 분이 결혼이 되고 마띠아가 보충이 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 불리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자신의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이 자만감,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것 가운데 얼마나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약하다. 나는 약한 존재다. 그런데 이 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주셨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그의 서신서들 뒷부분에 가면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갔다고 하는 것들. 사실 사람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물론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한번 해봐야 돼요. 자기가 한번 글로 적어봐야 돼요. 적어보면 처음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와 지금 나의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 고백이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러한 시구를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소리가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종은 더 아파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구가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닿는 그러한 시구인 것 같아요. 종을 세게 때려야지 종소리가 멀리 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종은 아파야 된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말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 내가 그 시험을 정말 충성스러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겸손과 교만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가 뛰어나고 잘난치 않은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서경욱 시인의 빛과 이야기 중에서 그는 이렇게 시를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탁월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인정을 받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박수를 받지만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부러움을 사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번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약함 가운데서 그의 몸에 있는 그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결국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은혜로 삽니다. 그 답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은혜로 삽니까? 예,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삽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 정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그대의 약함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더 큰 신앙의 역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고 축복되고 훌륭한 인생으로 창조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넘치는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더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디하이벨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은혜로 삽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